여러분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은 오늘 아침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특별히 모든 어머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께 항상 그래왔듯이 케이크와 꽃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타이완에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어제 그 받으신 그 꽃다발을 사진을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그들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복음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들께서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8절 말씀과 21절 24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인 고넬료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그의 계획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획의 첫 부분은 8일 만에 성취되었었습니다. 오순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행전 6장 7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주님의 계획의 다음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복음이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실 이 모든 지역들은 이스라엘 땅 내에 위치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뻗어나갔지만 땅끝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지리 사회의 정치 문화적 장벽들이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초기 교회들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뻗어나갔고 그때 이제 여러 지리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장벽들을 막혀 있었게 됐을 때 그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들은 이를 극복했고 이에 대해 사도행전의 나머지 내용이 어떻게 복음이 그 너머의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곳 호주에서도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상 끝까지 도달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그 역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우리 모두 또한 세상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마음이 흔들어 깨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고넬료의 구원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강력한 믿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로 고넬료 스스로에 의해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베드로에 의해 거듭 증거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정말이지 초기 교회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띠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째, 구원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이는 선한 성품을 가진 자들과 많은 선행을 행한 자들 또한 포함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비기독교인이지만 그 성품과 행동이 심지어 기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자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기독교인들보다 더 나은 것 같은 행동과 성품을 가진 비기독교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 정말 친절하고 사력 있고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런 그도 구원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걸까? 라고 의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자 중 한 명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로마인이었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많은 사원들을 세우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합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예외적으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만을 경배했습니다. 그는 본문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묘사되었습니다. 한편 고넬료는 로마군의 백부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적어도 100명의 장병을 거느린 군대의 지휘관이었음을 뜻합니다. 백부장은 오늘날 대위의 계급과 같은데 1절은 그가 가이사라의 이탈리안 연대에 배속된 자임을 알려줍니다. 여기 가이사라는 유대인들의 잦은 봉기로 로마의 골칫거리였던 로마 관할의 이스라엘 유대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방 자체가 로마 관할로 속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여 유대인들이 자주 봉기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 연대에 소속된 군인들은 특별히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의 지배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충직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때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면 유대인에 대한 자신의 권력을 쉽게 악용할 수 있었지만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배에 속한 종들이 그를 묘사하기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서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는 많은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깊이 감명받았었습니다. 본문 2절은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알려줍니다. 또 그는 바쁜 와중에도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하고 기도에 정진했는데 바로 본문 2절이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고넬료는 많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과 종들 및 그의 병사들을 영적으로 돕는 데까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그의 가족들 및 종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적어도 한 명의 병사는 그처럼 경건한 자였는데 왜냐하면 고넬료는 그에게 중대한 개인적 업무를 믿고 맡겼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선한 영향력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본문 24절 말씀인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처럼 하나님의 메신저가 오기를 고넬료와 함께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넬료가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그 선한 영향력으로 영적인으로 돕는 일을 하고 있었던가 그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가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고넬료의 말을 믿고 그에게로 와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메신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넬료의 말에 힘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자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고넬료는 비록 이교도 나라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큼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에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당연히 천국에 갈 자격이 있지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의 이 모든 선행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여전히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과 그 구원에 이르는 단 한 가지 길은 복음을 듣는 것이라는 진리를 명백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는 사도행전 11장 13절과 14절에서 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전한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이에 대해 여러분은 잠깐만요. 그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나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놀랄 만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가 아직 여전히 구원받지 않았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여러분은 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천사들은 그에게 축하해 고넬료 당신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또 아주 잘해왔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천국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 천사는 그에게 축하라기보다 하나님의 경고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본문 22절에 고넬료가 자신의 종들을 통해 베드로에게 전달한 메시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하나님의 이 지시는 만약 고넬료가 복음을 듣지 않을 경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그는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았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가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할 만큼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이는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고넬료 또한 죄인이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전도서 7장 20절이 증거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즉 고넬료가 아무리 선한 자였더라도 그 또한 여전히 죄인이었고 적어도 그 자신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범한 어떤 죄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렇다고 해도 그의 선행이 조금이나마 고려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웬 목사님, 여러분 당신도 완벽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반드시 기뻐하신다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며 오히려 그들의 공로에 대해 진노하심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대인 형제들과 관련해 로마서 10장 3절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서는 좋은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하려는 모든 노력을 포함해 심지어 우리 나름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선행이 기대어 오셨다면 그것이 불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열과 성을 다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행은 어떠한 죄인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유명한 호주 럭비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가 모든 동성애자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문의 기사를 장식했었는데요. 이를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가늠하는 자, 또 여러 죄인들, 그리고 모든 동성애자들이 성경이 말씀된 대로 지옥에 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동성애자들에게 특별히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죄인들이 지옥에 가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근원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을 가도록 되어진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동성애자 그 모두들보다 절대 나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만큼 우리 또한 죄인입니다. 살인하는 자, 와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굳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굳이 외도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또 어떤 여성을 보면서 성욕을 품을 때, 정욕을 품을 때 그것 또한 살인과 간음과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마음의 죄가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어떤 누구도 천국에 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에서는 절대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는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오직 천국에 가는 하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찾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아마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진정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로지 그분만을 믿고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자이시자 주님이라고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선행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소망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아직도 진정한 구원을 얻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구원을 알게 되고 가지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의 뜻대로 살았다면 다시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고 또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백부장이 기도하던 순간에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라고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이 우리가 보는 처음 장면입니다. 여기에 계시된 놀라운 진리가 보이십니까? 고넬료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전히 그를 찾는 중에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알고 계셨고 심지어 고넬료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 지금 제가 많은 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또 현재는 이름을 알지 못해서 앞으로 알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와 매우 다릅니다. 그는 이미 우리 모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아시고 우리에 관한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세부 사항도 그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도운 모든 자들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매 순간 얼마만큼 우리의 진심이 그에 담겼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에 본문 4절에서 천사들이 고넬료에게 한 말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왜 그토록 호의적으로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그 고넬료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피아노를 매일 연습하는데 저는 그걸 듣고 있을 때 참 기쁩니다. 사실 오후에 저희 프로비던스 처치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이가 또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에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6절에서 또 그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방식을 묘사하기 위해 쓰인 헬라어는 구걸하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의지할 데 없는 거린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위대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오갈 데 없고 아무 희망 없는 거린으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고 통회하는 마음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심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그의 탄생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심으신 자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기 위한 지시를 내리셨을 때 고넬료는 지체 없이 이를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는다면 그는 찾아질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는 천사를 통해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데려올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즉시로 순종했고 세 사람을 욕바로 보내 사도 베드로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모셔왔고 그의 종들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 그 고넬료의 가족들이 모두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바로 세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매우 잘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가이사라로 오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섭리로 베드로가 욕바에 오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바로 본문 앞장에 있는 9장 36절 4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한 제자의 한 예수님의 제자의 죽음과 연관해 적고 있습니다. 그녀가 욕바에 사는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수많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랬었고 그때 그들은 욕바에서 15km 떨어진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 사람을 보내 그를 욕바로 모셔왔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다비다의 생명을 기적적으로 되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는 얼마간 더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실현하셨던 때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생명을 되살린 뒤에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얼마간 더 머무르고 있을 때 그는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바로 그때 고넬료를 통해 욕바에서 가이사라로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베드로의 행적, 이 모든 것에서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세 명의 사람들이 욕바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그 집의 지붕에서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 지붕은 평평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올라가 지붕에 앉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 여러 환상 중에 그에게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 그 안에 여러 동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를 잡아먹으라고 시키셨지만 그들은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상 베드로는 이를 거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다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상황이라면 어떤 유대인도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또한 고넬료가 보낸 자들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가기를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붕에 있던 베드로에게 계시를 보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이 그를 부르기 위해 도착했을 때 이를 거부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 고넬료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놀랍게도 시계 톱니바퀴처럼 정밀하게 딱 맞추어서 일어나게 행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복음을 전하신 방법은 정말로 놀랍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수년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한 가족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언젠가 그 책상을 하나 찾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저희는 그 검트리 온라인을 통해서 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여인이 올린 광고를 보고 그녀를 컨택했고 그녀의 책상을 보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상을 확인했을 때 그것은 제가 필요한 사이즈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상황을 설명드렸고 아마도 우리가 이 책상을 사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게 전혀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그녀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자 그녀는 너무나 반갑게 이를 맞아들이며 사실 그 가족이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을 저희 특별히 설날 예배에 그들을 초대했었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가족 모두는 함께 저희와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저는 저의 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그 섭리가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찾는 죄인들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그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닿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5절,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고넬료에게 욕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와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고넬료에게 그가 해야 할 바를 직접 알려주면 안 되었을까요?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랬다면 모든 일이 훨씬 더 쉽고 간단했을 것이고 고넬료가 복음을 받기 위해 사흘을 더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계획에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받은 그의 제자들 말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통로로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그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더 전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많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복음을 찾는 자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복음을 궁금해하는 자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따라서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무엇을 묻는지 묻는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